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오늘 휴전선 남측에 두 차례 포격을 가해 한국군이 포탄 수십 발로 대응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오늘 오후 3시 52분과 4시 12분에 화력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첫 화력 도발 때는 14.5mm 고사포를 한 발 발사했고 두 번째는 직사화기 76.2mm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격을 받은 연천군 중면 지역은 지난해 10월에도 북한군이 남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했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도발 지역에 155mm 자주포탄 수십여 발을 대응사격했으며 즉각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채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군의 포격에 이어 한국군의 대응사격이 실시되자 연천군과 강화도 등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북한군은 또 포격 직후 한국군에 전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 핵사찰을 이란 당국에 맡기기로 이란 측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IAEA와 이란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밀 합의를 하고 이란 핵협상에 참여해온 서방 6개국이 이 합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이 비밀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아온 파르친 핵시설에 자체 사찰단과 장비를 파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파르친 핵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에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IAEA가 궁극적으로 이란의 과거 핵 개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양측의 어떤 합의도 서방 6개국이 지지하거나 거부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국 경찰은 이번 주 수도 방콕에서 발생했던 폭탄 테러에 외국인을 포함해 적어도 10명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약 한 달간 폭탄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당국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해 저질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군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국제 테러와 연관되지 않은 것 같고 중국인들을 직접 겨냥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헤라완 힌두교 사원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한 사망자 22명 가운데 외국인은 중국인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사건 현장의 폐쇄 회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검은 머리에 수염을 기른 채 둥근 뿔테 안경을 착용한 용의자의 몽타주를 배포하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유엔 안보리에 시리아 정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16일 다마스쿠스 인근 두마 지역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적어도 112명이 숨졌고 사망자 대부분은 민간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공습이 이뤄진 곳에는 군사시설이 없었고 가장 가까운 군사기지나 전선이 적어도 2km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대낮에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에 폭격을 가한 것은 민간인들의 피해에 무관심한 시리아 정부의 잔혹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슬람 과격단체에 합류하기 위해 중동으로 가려던 것으로 보이는 자국민 7명을 체포했습니다. 토니 에벗 호주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젊은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벗 총리는 이번 사건은 죽음도 불사하는 테러 집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며 세계의 자유와 안보를 위해 이런 위협을 척결하기 위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일간 텔레그라프 신문은 일행 5명이 시리아와 이라크로 향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중동지역 극단주의 단체들에 가담한 호주인 39명이 전투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여성 장교 2명이 특수부대 훈련 과정인 레인저 스쿨, 특수전 훈련 학교를 수료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엄격한 심사에 훈련이 혹독하기로 유명한 이 특수전 훈련학교가 창설된 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 수료생이 탄생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언론이 미국인들이 궁금해했던 이 여전사들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될성무릇나무 떡잎부터 다르다고 두 여전사들 학창시절부터 뛰어난 체력과 끈기로 참 유명했더라고요. 이름부터 알려드리면 전투 헬리콥터 아파치를 조종하는 항공여단의 사예 하버 중위, 또 헌병대대 소장인 크리스틴 그리스트 대위인데요. 두 사람 다 고교 시절 운동선수로 유명했습니다. 먼저 사예 하버 중위의 지인들은요. 그녀는 항상 서양 장기를 두는 선수처럼 마지막 목표와 도달할 방법을 명확히 보는 사람이었고, 고교 시절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축구선수였다는데요. 다들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갈 때 천직을 찾아갔다고들 말했답니다. 부친이 헬기 조종사였는데요. 늘 여전사를 꿈꾸며 살았다고 하네요. 또 그리스트 대위는요, 크로스컨트리, 투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선수였는데 운동 능력이 타고난 건 아니었지만 아무도 못 말리는 고집과 끈기의 화신이었다고 해요. 늘 최고는 아니었지만 항상 기량이 느는 선수였고요. 또 그녀의 눈에서는 항상 의지가 이글거렸다고 합니다. 그리스트 대위는요, 소속 부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 대대의 19km 도보 행군의 우승자였다고 합니다. 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요, 일단 두 여전사는 내일 금요일에 특수전 훈련학교를 졸업하면서 영예의 레인저 견장을 착용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두 달 동안 완전 군장 상태로 이동한 거리가 300km가 훨씬 넘는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행군과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거란, 통과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이 두 여전사를 보면서 미국에서 여성 국방장관이 탄생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워싱턴 아침 기온 25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30도 기록하겠고 오후부터 소나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볼까요? 8월 21일 금요일 대체로 흐리겠고요. 북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은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고 낮 최고 기온 21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1도에서 29도 분포. 신의주 구름 많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21도에서 24도 분포. 개성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21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알 그린이 부릅니다. Let's Stay Together 골라봤습니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의 산불로 소방관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미 경제가 기준금리를 올릴 만한 조건에 근접했지만 아직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았다는 연방준비제도 회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대학 졸업장에 있어도 다른 인종과 소득 격차를 줄이기가 힘들다는 연구 보고서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이 산불이 점점 번지고 있는데요. 워싱턴주에서 소방관 3명이 사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의 트위스프에서 어제 산불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산불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화염에 휩싸인 소방차가 충돌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다른 소방관 4명도 다쳤는데요. 그 가운데 최소한 1명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인근 마을 두 곳의 주민 수천 명이 산불을 피해서 대피한 상황인데요. 이같이 산불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이 윈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어제 연방재난관리청 FEMA를 통해서 연방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해 줄 것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네,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 보죠?
네, 우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주정부와 자치정부, 비영리기관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지원금은 긴급보호와 대응, 잔해 제거 작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필요한 비용의 75%를 부담하게 되죠. 또 연방정부기관이 직접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소방관 3명이 숨진 사실 등 현지 상황을 보고받았고 연방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워싱턴주의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인슬리 주지사에 따르면 1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95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11개 카운티와 4개 미국 원주민 인디언 자치구역에 산불이 퍼지거나 아니면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워싱턴주는 지난해에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인슬리 주지사는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즈음해서 이미 지난 6월 26일에 이 주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 서부의 산불이 확산하면서 군인들이 산불 진화에 투입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2만 5천 명의 그 소방대원들이 미 서부주의 산불 진압에 투입됐는데요. 거침없이 퍼지는 산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미 국립소방센터가 현역 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며칠 안에 산불 진압 훈련을 마친 군인 약 200명이 산불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군인들이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에 35차례 투입됐는데요. 2006년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국립소방센터는 또 캐나다 소방대원들의 도움도 요청했다고 하고요. 대형 산불 진압 경험이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외부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서부 지역 산불이 심각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부 지역 전체로 보면 그 앞서 말씀드린 워싱턴주를 포함해서 총 10개 주에서 100건이 넘는 산불이 타고 있는데요.
네.
이 산불이 태운 면적만 해도 4,00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아이다호, 몬태나, 오리건, 이 워싱턴 등 5개 주에서는 각 주마다 10개가 넘는 대형 산불이 타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들 산불은 수많은 주택과 농장을 태우고 또 야생동물의 목숨을 빼앗고 있고요. 아이다호주에서는 불회오리 바람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서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대부분 폭풍으로 인해서 산불이 시작됐는데요. 이 폭풍우라고 하면은 많은 비가 쏟아질 텐데 왜 산불이 일어났을까 싶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서부주에서 발생하는 폭풍우는 천둥 번개만 많이 치고 비는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각한 가뭄으로 나무와 수풀이 바짝 메말라 있다 보니까 번개불을 타고 급속도로 불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산불이 커지면서 소방관들 고생이 참 많겠네요.
네, 그 계속되는 산불에 그 많은 소방대원이 투입됐지만 시설도 부족하고요. 또 소방관들도 잇단 진화 작업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죠.
예, 또 산불 진화에 드는 돈도 만만치가 않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로 이 미국의 산불 대비 수준이 최고 위험 수위인 5단계로 올라갔는데요. 미산림청은 2단계가 되면 산불 진화를 위해 매주 1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 산림청을 관할하는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지난 10년간 산불이 더 잦아지고 강해지고 또 길어지면서 산림청에 배정된 예산의 3분의 2가 이 산불 진화에 사용되다 보니까 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복구 작업 등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의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은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네?
이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 문제가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계에 큰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경제 전문가가 9월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금리를 인상할 만한 조건에 가깝게 다가가긴 했지만 아직 조건을 충족시키진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연준이 공개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록 내용을 통해서 이 같은 연준 견해가 알려졌는데요. FOMC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오는 9월로 예상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FOMC 정례회의가 연준 이사들하고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모여서 연준이 펼칠 정책을 논의하죠.
네.
자, 지난 7월 말에 정례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실업률이 거의 정상 수준인 이 5.3%를 보이는 등 이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당장의 이 기준금리, 이자율을 올리는 건 시기상조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약한 점이 걸린다는 건데요.
네.
이 이자율을 올리면 경제가 다시 위축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 7월에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연준의 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2%입니다.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할 정도로 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좀 더 봐야만 하겠다는데 이 거의 모든 위원이 동의했습니다.
네.
이 물가 상승률이 그 정도로 올라가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고용시장이 더욱 개선될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위원들은 아직 그런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이 물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연준이 지난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이 기준거 금리를 거의 0% 수준으로 유지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지 9년이 넘었습니다.
네.
이 요즘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 연준이 조만간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왔는데요.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경제 상황이 계속 좋아지면 올해 안에 이자율을 올릴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오는 9월, 늦어도 12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왔었죠.
네.
연준은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데요. 이 시중에 돈이 많으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금리를 올림으로써 물가를 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연준이 언제 이자율을 올릴까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데요. 자, 다음 FOMC 정례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네, 9월 16일에 열리는데요. 여전히 일부 경제 전문가는 이 연준이 이번 9월 회의에서 이자율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은요,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다른 인종과 소득 격차를 줄이기 힘들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네요.
네,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는 더 높은 임금과 부를 보장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많은 흑인과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 미국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대학 학위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대학 교육을 받은 흑인과 중남미계의 경우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했지만 경제 대란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학 학위가 경제적인 뭐 위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요. 흑인하고 중남미계만 유독 그렇다는 게 더 놀랍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년간 흑인과 중남미계의 대학 졸업률과 주택 소유율이 치솟으면서 많은 이들이 이 미국의 중산층으로 편입됐습니다.
네.
하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그동안 일궈놓은 것을 잃게 됐다는 건데요. 1992년에서 2013년 사이 대학 교육을 받은 흑인의 평균 재산은 56% 정도 감소한 반면에 대학 학위가 없는 흑인은 감소율이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남미계의 경우 더 큰 대비를 보였는데요. 같은 기간 대학 졸업자의 그 순 자산이 27% 줄어든 반면 대학을 가지 않은 중남미계의 자산은 오히려 평균 3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백인이나 아시아계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이 백인들의 경우 같은 기간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자산은 86% 치솟았고요. 대학을 가지 않은 백인들의 자산은 11%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아시아계는 대학 졸업자들의 자산이 무려 90% 가까이 상승했고 대학 졸업장이 없는 아시아계는 재산이 평균 45% 감소했습니다.
네. 자,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네, 뭐 미국의 오래된 인종차별 또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우선 흑인은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붕괴하면서 시작된 경기 침체에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거죠.
네.
뭐 겨우 집을 살렸다고는 해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담을 그대로 지고 가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흑인과 중남미계는 재산이 주로 집밖에 없다 보니까 이 주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또 주택담보대출 외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바로 학자금인데요. 흑인이나 중남미계의 경우 백인에 비해서 유산 상속을 받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대학 학자금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대학 학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으니까 이 당연히 학자금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흑인과 중남미계 대학 졸업자들은 다른 인종 학생들에 비해서 이 졸업 후에 더 많은 학자금 빚을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아무래도 취업의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경제가 나빠지면서 흑인이나 중남미계의 경우 대학을 나와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색인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던 이 정부나 주정부의 일자리들이 경기 악화로 축소된 반면에 백인이나 아시아계가 많이 진출해 있는 첨단 기술 산업은 호황을 맞으면서 이 경제적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인종적인 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보고서 작성자 가운데 한 명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에몬드 씨는 우선 흑인과 중남미계가 주택 구입에만 투자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늘리고 또한 저축을 좀 더 많이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인종에 따른 불평등 문제는 이 대학 졸업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 역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사회적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지난 6월 처음 경선 출마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다소 흥미 위주의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도요. 이제는 이 도널드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요. 최근 특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 또 공화당의 입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당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또 여론조사기관인 ORC가 이번 주에 공화당 유권자와 무소속이지만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이 유권자들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예,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4%로 다른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이 17명의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그나마 제프시 후보가 13% 지지율을 얻었고요. 다른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요. 뭐 어떤 특별한 정책을 제시할 만한 그런 인물이겠느냐 하면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 분위기가 바뀌었죠?
예, 이달 초에 이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시에서 이 공화당 경선 주자들 간의 이 첫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었죠.
네.
예, 토론회가 있기 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막말로 논란을 일으켜왔기 때문에 이 트럼프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지가 사실상 커다란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네.
예, 당시 트럼프 후보는 이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이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긴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선거본부 측은 그런 주장을 구체화시켜서 이민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지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CNN하고 ORC 여론조사에서요.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네요.
예, 응답자의 44%가 다른 공화당 후보들보다 이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는데요.
네.
예, 이는 지난 6월 때 여론조사보다 무려 30%나 더 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공화당 유권자 10명 중에 어림잡아 절반가량이 이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는 건데요.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알아보죠.
예, 사실 이 미국의 이민 문제는 정치권에서 다루기 껄끄러운 이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선거 웹사이트에 이민 제도 개혁을 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만큼 이 불법 이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내세운 이민 정책 가운데서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조항은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 이 출생 시민권이라면은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그 시민권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미국은 대표적인 속죄주의 국가죠.
네.
예, 이 속죄주의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이 그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미국의 경우는 이 수정헌법 14조의 근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칙상 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후보가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이런 출생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출산일이 다가온 다른 나라 여성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기는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예, 문제는 이 아기의 부모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기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에 눌러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최근 몇 년 중국이나 한국, 멕시코인들의 이런 불법 원정 출산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 출생 시민권 제도가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최대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출생 시민권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예, 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면 이 수정헌법 14조를 없애거나 바꿔야 하는데요.
네.
예, 그러려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주 의회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서 이를 다루기 위한 헌법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돼서 이 수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체 주 가운데서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1990년대에도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런 관련 법안을 제출해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그때도 수포로 돌아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가 내세운 이민 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요. 바로 멕시코와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이 공화당 후보 간의 첫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한 말을 좀 더 구체화한 건데요.
네.
예, 트럼프 후보는 이 선거 공약으로 국경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해서 멕시코인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멕시코 정부에게 물리고요. 만일 멕시코 정부가 내지 않으면 멕시코 기업인이나 외교관, 일반인들의 이 미국 여권 발급 수수료를 높이 올려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후보는 또 이 국경 지역의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서 인력을 지금보다 3배 더 늘리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예, 현재 미국에는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있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는 전원 추방하는 등 아주 강력한 추방 정책을 펴고요. 또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눌러앉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 봉쇄할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다 적발되면 몰수하고요. 또 불법 송금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수표를 발행하겠다는 그런 구상도 있고요.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E-Verify라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이 불법 이민자들이 아예 설 자리가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과 공화당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이런 이민 정책에 대해서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공화당은 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 명령에 대해서 현재 강력히 반대하고 있죠.
네.
예, 하지만 이민 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껄끄럽다 보니까 상당수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불법 이민은 반대하지만 이 명확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연일 이민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 좋든 싫든 논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예, 현재 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는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이 트럼프 후보와 가장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워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말한 이 장벽 건설에는 일단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에도 어느 정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민 문제를 먼저 제기한 트럼프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워커 주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이 트럼프 후보의 이런 구상에 대해서 현실성이 전혀 없다, 횡설수설하는 거다라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민 정책에 관해서 저서를 출간한 적도 있는 이 제프시 후보는 예를 들어서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려면 헌법을 아예 바꿔야 하는데 그건 아주 긴 과정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령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이런 이민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후임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인 이민 정책을 계승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자면 트럼프 재임 기간에 법제화 과정을 끝내야 하는데 그건 무리라는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지도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예, 최근 미국 선거에서는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는 이 중남미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이런 극단적인 이민 정책 발언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현재 이 히스패닉계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7%로 흑인보다 2% 정도가 더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들 히스패닉계가요, 지난 2012년 대선 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반면에 당시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는 이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이른바 자진 추방이라는 정책을 제시했다가 결국 패배하고 말았었는데요.
네.
예, 그런 패착의 쓰라림을 경험했던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내년 대선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히스패닉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패닉계를 분노하게 만드는 트럼프의 행보를 그냥 두었다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백악관 열세를 민주당에 또다시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지난 시간에는 내년 대선 열기로 벌써부터 뜨거웠던 오하이오주 다녀왔었죠?
네, 공화당 경선 주자 17명이 모두 오하이오주로 몰려가는 바람에 이 중서부에는 별로 크지 않은 이 오하이오주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그러니까요. 네, 무려 2,500만 명가량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토론회를 시청했다고 하던데요. 오하이오주로서는 뭐 안방에 앉아서 주를 홍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매사추세츠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네, 매사추세츠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매사추세츠주 하면 의례에 따라오는 말이 미국 역사의 뿌리, 미국 독립의 태동지 같은 수식어다. 매사추세츠는 미국 북동부 대서양과 접해 있는 주다. 이 북동부 그리고 대서양이라는 지리적 요건은 사실 미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꽤나 중요한 변별점이 된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온 미국의 선조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오랜 항해 끝에 정착한 곳이 바로 미국 대륙의 대서양과 인접한 동부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의 매사추세츠주는 흔히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이들 미국의 선조가 가장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이다. 매사추세츠주를 대표하는 꽃 이름도 필그림 파더스가 타고 온 배 이름과 똑같은 메이플라워라고 한다. 남판 매사추세츠주 경제개발처 차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Our state flower is Mayflower.
매사추세츠주의 꽃은 메이플라워입니다. 대부분 하얀색이거나 분홍색이고요. 주로 이른 봄부터 늦은 봄까지 피는데 아주 작고 예쁜 꽃입니다.
그렇다면 매사추세츠주가 미국 독립의 산실, 태동지라는 또 다른 거창한 호칭을 얻게 된 이유는 뭘까?
We were one of the first states that fought the British for the independence of America.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른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을 자유를 위한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헌법도 매사추세츠주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사추세츠주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곳이고 미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첫 번째 곳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주도는 보스턴이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 어떤 주는 주도가 어딘지조차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주도보다 다른 도시가 더 유명한 주도 있다. 하지만 보스턴시가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보스턴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 싶다. 매사추세츠 주의 역사가 오랜 만큼 보스턴시 역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As they climb aboard a merchant ship loaded with tea from England. With British soldiers absent since the Boston Massacre, there is no one to stop them.
매사추세츠 주를 대표하는 나무는 아메리칸 엘름 나무다. 한반도에서 자라는 참 느름 나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그런데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고 한다. 남판 차관보의 말이다.
Our tree is the American elm. It was adopted as our official tree in 1941 to commemorate the fact that our founding
president. 1941년에 아메리칸 엘름을 주를 대표하는 나무로 정했습니다. 1775년에 조지 워싱턴 장군이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있는 느름나무 밑에서 영국과 맞서서 독립군을 처음으로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꽃 이름도 예사롭지 않더니 나무도 만만치 않은 역사를 갖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매사추세츠주를 고루하고 낙후된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매사추세츠주는 역사와 현대가 함께 살아있는 곳, 살아서 함께 숨쉬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주의 전체 면적은 50개 주 가운데 44위, 하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인구는 2014년 현재 14위, 꽤 많이 모여 산다는 소리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잘 산다는 것이다. 땅도 적은 곳에 뭐가 있길래 늘 10위권에 드는 것일까? 다시 남판 차관보의 설명이다.
We are proud of is the intellectual power and great thinkers. For example, at MIT, we have produced 80 Nobel Prize winners.
가장 자랑할 게 지적 파워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만 80명이고요. 하버드대학교도 40명이 넘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이런 환경 때문에 첨단 산업 분야, 의료 분야, 로봇, 생명공학 분야가 아주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인터넷도 MIT 공대에서 처음 개발된 겁니다. 물론 크랜베리 같은 농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 1위인 적도 있습니다.
들은 것처럼 매사추세츠 주에는 하버드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보스턴 칼리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여럿이 있다. 노벨상 수상자를 줄줄이 배출하는 이런 유명한 대학이 하나만 있어도 주의 자랑일 텐데 이 지성의 산실에서 나오는 지적인 힘이 매사추세츠 주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다.
So a lot of our tourists will definitely stop through here, and I think this provides a very good starting point.
매사추세츠에 가면 오래된 사적지와 오래된 대학 교정, 현대적 풍경이 함께 자아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볼거리가 아주 많다.
Tourism is big in Massachusetts as well. On average, every year we had 18.5 million.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여름 휴가지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자주 왔고요. 케네디 전 대통령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죠.
전 세계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영감을 안겨준 미국의 유명한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찾아 깃든 숲속 윌든 호수도 바로 이 매사추세츠 주에 있다.
In the fall, in early October, Massachusetts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가을에 10월 초에 특히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래된 나무들과 맑은 공기, 경치가 정말 좋아서 꼭 한번 오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도 참 좋습니다. 따뜻하고요. 우리 주에는 14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던지 간에 매사추세츠주는 모두 다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더 좋은 삶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매사추세츠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주의 역사가 오랜 만큼 유명한 인물도 많이 배출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대통령만 보자면요.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와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다 이 매사추세츠주 출신입니다. 이 존 퀸시 애덤스는 존 애덤스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름도 물려받았지만 태어난 곳도 브레인트리로 똑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그리고 조지 H.W.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도 이 매사추세츠 출신이고요.
네.
예, 또 레오나드 번스타인이라든지 에밀리 디킨스, 나다니엘 호손, 에드가 알란 포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예술계 인사들도 대거 배출한 곳입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이 매사추세츠주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현대적 문명이나 새로운 것도 배척하지 않고 잘 수용하는 그런 주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것 같죠?
네.
예, 아무래도 이 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큰 작용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매사추세츠주는 그래서 이 역사와 유행, 혁신과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네,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매사추세츠 주의 25센트 동전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예, 긴 장총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성 모습과 베이 스테이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남성은 미니맨이라고 부르던 이 독립전쟁 당시의 군인들인데요. 이 군인들이라고는 하지만 민병 대원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투복도 입지 않고 있고요.
네.
예, 그냥 평소 입고 있던 옷에 긴 총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미니맨이라고 하는 건가요?
A miniman by its name it means that the soldier could get ready in 1 minute. It was a self-defense force.
예, 미니맨은 말 그대로 1분맨인데요. 이 독립전쟁 당시에 1분 안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싸울 준비를 마치도록 훈련받은 그런 병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의 정신무장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매사추세츠주에 가면 이 독립전쟁 당시의 격전을 기념하는 미니맨 국립역사공원도 있고요. 또 곳곳에도 이 미니맨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베이 스테이트라는 말은 왜 있는 겁니까?
예, 매사추세츠주의 베이, 그러니까 이 많이 많기 때문입니다.
Our nickname is the Bay State. Yeah, it is a long.
앞서 이 매사추세츠주가 대서양과 인접해 있는 주라고 소개해드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울퉁불퉁 아주 길게 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베이 스테이트는 매사추세츠주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미국 50개 주를 가다 매사추세츠 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미시간 주로 여러분 안내하도록 하죠.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입니다.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본문에서 제가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어렸을 때 내 여동생은 나한테 이것저것 시켰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웃으면서 What? 뭐라고?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내 여동생이 되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But she is younger than you. 걔는 너보다 어리잖아.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Today's expression is boss, B-O-S-S, boss someone around, A-R-O-U-N-D, around, boss someone around, boss someone around.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Especially when you have no authority to do so. It basically means to give orders to someone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는 사장처럼 사람을 부리다, 쥐고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시할 권한도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 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뭔가를 강제로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if you tell someone, don't boss me around, it means that you don't want to be told what to do.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랄 때 여동생이 제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했죠. 마치 윗사람처럼 말이죠.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op bossing me around 라고 하면 나한테 아무 지시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not a good idea to boss your colleagues around at work unless you are his or her boss 라고 하면 직장에서 상사도 아니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Let's review.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angbangsong Yogin Washington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Andy Williams가 부르는 Speak Softly Love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계속해서 News Today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ur very own sharing a love that only few have ever known. Wine-colored days worn by the sun,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now because you came in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8년 8월 20일 오늘 Уважаемые приятели, докутманы, можно с вами говорить чинно так, а божел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합니다. 이로써 4개월 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시작된 프라하의 봄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같은 해 4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체코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석에 임명된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파 두프체크는 재판의 독립, 의회 제도의 확립 등을 포함한 개혁 조치를 이끌었고 이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잠시 동안 프라하의 봄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체코의 이러한 민주 자유화 운동이 주변의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1968년 오늘 20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프라하의 시민들은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온갖 힘을 썼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프라하는 소련군에 점령당하고 3일 후 체코 대통령은 개혁 정책을 포기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로써 약 4개월에 걸쳐 지속된 체코의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은 끝나고 맙니다. 1944년 8월 20일 오늘 인도의 전 수상을 지낸 라지브 간디가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납니다. 인도 초대 수상인 와하자왈 네루의 외손자이자 인디라 간디 전 수상의 장남으로 태어난 라지브 간디는 이윽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 조종사가 됩니다. 하지만 인디라 간디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그의 동생 산자이가 비행기 추락사로 사망하자 라지브 간디는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간디가 37살 되던 해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3년 뒤 어머니가 암살당하자 총선거를 거쳐 인도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간디는 임기 중 종교적 갈등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또한 반대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간디는 이후 실시된 총선거에서 크게 패해 비슈와나스 싱에게 총리직을 넘겨줍니다. 이후 간디는 1991년 인도의 남부지방을 다니며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자살 폭탄 테러를 받아 사망합니다.